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올해 하반기에 제가 8회에 걸쳐서 하나됨에 대한 그 설교의 말씀을 시리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설교 첫 부분에서는 지난 설교들을 간략하게 포인트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었는지 그 흐름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두 설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모든 지체의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지체, 파트이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계의 영적인 이 구도를 보면 기독교인의 세계관에는 지체의식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단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 복귀시키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지체의식을 새롭게 바르게 갖고 살게 되었죠. 이 지체의식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바로 지체의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의 삶의 타이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적 예배의 기초는 지체의식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체의식을 항상 새롭고 견고하게 이제 잡아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참된 삶의 방식, 즉 사랑과 자유의 그 삶으로 우리는 율법주의를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또는 하나님이시든지 우리는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하나됨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과 공감은 우리를 참만남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만남이죠? 나와 당신이 만나는 그것만이 만남이 그 참만남이 아니고 내가 그 만남을 가졌을 때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관계가 바로 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의사소통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오고 불통이 옵니까? 그러나 그 장애와 불통의 회복의 길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진정한 비우기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하향성을 추구하는 또는 아래로부터 얻는 영성의 삶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동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죠. 항상 긴장과 이완의 시기를 다양하게 거쳐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그물과 같이 하나로 엮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 지상에서도 하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어주신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직접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촉진시키는 또 확신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8편의 설교를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더 줄여본다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한 근원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지체된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면 말 것을 8편이나 설교를 들으시고 참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바람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기를, 힘써 지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좀 도움을 얻으셨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이 땅 위에 있는 공동체에 가꾸어지고 발전되는 모습에서만 그쳐야 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공동체가 바로 그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됨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그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더 강조하고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한 소망의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그 소망의 궁극적인 지점에 도착할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할 때 소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망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뿌리와 핵심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 또는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죠? 나의 신념입니까? 나의 굽힐 줄 모르는 어떤 의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간다라는 목적을 가진 말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촉매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으로 이번에 닥친 그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불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경제 불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나는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기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풍성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더 분명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죠?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아지겠죠?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이 깊이 확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뭐 사회에서 뭐 탑 10% 안에 드는 상류층의 사람이 될 것을 난 믿는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듯이 소망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의 한 배를 타고 있다면 그 소망의 내용은 같은 그 성향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망의 내용을 점점 더 선명하게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문에 비추어서 살피고 그 소망이 하나됨과 어떤 관련이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이 소망은 철저하게 기독론적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에 기독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한자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이게 말하는 것이죠. 기독론, 소망이 기독론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적이다 이 말씀이죠. 크라이스트 센트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말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서 어떤 손오공 만화에 나오는 손오공 분신처럼 이게 인간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다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제 뭐 그건 충분히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성서 안에서의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 창조 때, 우리 또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각각 다른 모든 잠재력 그리고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의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고 장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또 발전시키셔서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 뭐 그 굉장히 귀중한 가치들을, 자신만이 보일 수 있는 귀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말 잘 갈고 닦아서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이 지체로서, 이 파트들로서 장엄한 하나를 이루어서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거대하고 엄청나게 선한 그런 조화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 달에 쭉 묵상을 해오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각종 다양한 보석들,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모양들, 그 다음에 빛깔들, 또 거기에 모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세상 안에서의 구도들, 이런 것들을 보시죠.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구어서 당신의 그 인생이라는 유일한 그릇에 담아내고 이렇게 표출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각자가 얻은, 그리고 각자가 발휘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일구어내서 내 인생의 그릇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향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얻어내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끝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고유하고도 그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정과 칭호를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사랑으로 모두 이 땅 위에서 투신하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뭐 당신 마음대로 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말씀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업, 그 축복을 정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 칭호와 축복을 얻게 되신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향상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발돋움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 교수님 아래서 배워도 뭐 실험하고 연구해서 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 다 다른 내용과 방법과 결과를 가지고 박사가 되죠.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과 그릇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학도 뭐 더 이제 뭐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끝까지 다 하게 되면 PhD, Philosophy of Doctor인가요? 그렇죠? 사회과학에서도 끝까지 공부하면 PhD, 예술 분야에서도 끝까지 뭐 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 공부하면 PhD, 다 PhD죠. 무슨 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철학 박사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나야 되는 그 자질과 그릇과 그 어떤 자기가 길러나간 그런 어떤 분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충족하시고 또 세상에서 충족할 만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만족하는 그런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다 보더라도 두 개를 얻어서 두 개를 더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섯 개를 얻어서 다섯 개를 더 만드는 사람이 있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섯 개를 더 만들었다고 해서 더 우월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칭찬과 그 존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뭐 그런 어떤 양적으로 뭐 누구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잠재와 가능성이 풍성한 유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셨듯이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같은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주일날 어려운 설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더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릇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유일한 유업이 담겼듯이 우리 그릇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기도자로서 또 우리가 맡아서 또 우리가 나가는 그런 소명의 길에서의 소명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그릇 속에 축복의 선물들이 유업의 선물들이 담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유업의 선물들이 충만하게 쏟아질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부함과 완벽함과 그런 어떤 더할 수 없는 그런 선함에 대한 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 고통이 많고 그리고 한탄스러운 일이 많고 그 후회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이 인생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현실 도피죠. 물론 어떤 어려운 시대에 고통당하고 정말 큰 아픔이 닥칠 때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대망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이 비교적 많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대망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제가 발견한 성향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각박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것 조금만 채워지면 편안하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큰돈 바라지 않습니다. 아, 한 달에 5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정말 친구가 없이 외로운 사람은 많은 친구 원하지 않죠. 절친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뭐 학회 논문 수가 부족한 사람은 뭐 내가 뭐 내년에 10개를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한 개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더 썼으면 좋겠다. 공부가 좀 부족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 우리 애 그냥 중간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병석에 계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지팡이 짚고라도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나는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이 더 해결되었을 때, 거기 갔을 때 정말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누구라도 자기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완벽하고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의 완성은 기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욕심 없다고 자위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조금만은 나의 발목을 엄청나게 붙듭니다. 붙들고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같이 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채워질 그런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초점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우리는 또 좀 더 명확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될 세상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좋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세상을 이루시는 것, 이 두 가지의 소망의 측면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초석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일이 사랑의 어떠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루시는 바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로서 마지막에 이루실 궁극적인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과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 현재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의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고로 삼고 살았던,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갈구하던 그 사랑이 어떤 풍성한 열매로서 맺혀질 것인가에 대한 사랑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그 사랑이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어야죠. 마치 신데렐라 동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자가 그토록 찾아와서 이제 구애하고 뭐 사랑을 베풀고 호박마차 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티하고 뭐 자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서둘러서 귀가하려다가 신발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신발을 주술 시간이 없었죠. 근데 그 신발을 주워든 왕자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 신발 주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데렐라도 그 왕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애타고 슬픈 마음으로 왕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왕자가 신발 주인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그냥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무언가 사랑의 결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두 사람의 사랑은 양쪽에서 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고 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의 완결입니까? 만나야죠. 사랑하는 자들과는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타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가끔 내려오면은 우리 부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좋아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셔서는 그냥 멀쓱하시겠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점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그 환희와 기쁨을 기대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만남을 넘어서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룰 그 완결된 사랑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신부가 된 우리가 또한 사랑을 목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왔는데 그 싸움의 결말은 무엇인가? 아직은 감추어져 있죠.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를 완벽하게 맛보지 못했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사랑의 행위들을 많이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사랑의 손짓이 있고 뭐 남이 보기에도 뭐 부끄러울 정도겠지만 뭐 작은 베품이 있고 어디에 내세우기 민망한 그런 어떤 그 선행과 양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매 순간 내가 할 때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치는 있는데 뭐 그게 뭐 별로 드러낼 것이 못 되죠. 그래서 미미하게 느끼기 때문에 별로 세상에 도움도 안 되고 뭐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묻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춥고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떤 말을 했다거나 뭐 어떤 뭐 짓을 했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해주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기쁩니까? 애들도 그거 참 좋아하죠. 네가 어렸을 때 너 밥 먹을 때 이랬어 그러면은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자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고 맨날 부정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한 조그만 행위, 내가 씀씀이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작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행위들을 하늘의 그 풍성한 유업을 얻기에 우리 삶의 그릇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행위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의 승리의 기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뚝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 주의 사랑이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최고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악도 이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은 승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승리는 어떤 고압적이고 우월한 그 자리에 올라서는 승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룩하고 위대한 차원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남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우리는 정말 사랑의 진정한 하늘의 차원을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사실 종말론에 관한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의아해하시는 그 표정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의 그 막중한 부담감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항상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끝에는 이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메시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이해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속에는 누구나 다 동감할 깊고 단순한 주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비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두 번의 절정을 지나가는데 십자가에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절정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믿지 못했습니다.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스스로 돌아오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날에는 사랑의 완벽한 승리가 선포되고 시위될 것이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트 분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인정할 겁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인정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인정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큰 주님의 사랑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쌓아놓았던 사랑의 행위에 보따리들을 흘러낼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기억을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그 위대한 선언,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이 큰 말씀을, 이 정말 엄청난 말씀을 조금밖에 캐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사랑의 영광,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치지 않고 성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영광,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드러내실 완전한 사랑의 승리의 차원으로의 영광, 이것으로 이르는데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조건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의 동참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한다 해도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의 작은 행위들로 가득 채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다한 사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내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하고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같이 소망의 배를 타고 주님의 사랑의 완성된 기치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